진정한 정권교체와 민정부 수립을 위한 청래당 공식 팟캐스트 청래시대 그 10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영어로 long time no see. 중국말로 how's your 부지에.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일이 좀 있었던 건 아니고 저의 개인 일정으로 두 번 펑크를 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다 제 책임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를 남을 해주시고 청래당 당원 여러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제 책임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멤버를 구성해서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보이는 내 정면 앞에 보이는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청래당 닉이 뭐죠?
이향미입니다.
아, 닉네임도 이향미예요?
네, 그냥 귀찮아서 본명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래당 당원 이향미입니다. 총재님이랑은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야. 같이 펑펑 울었던 것을 계기로 이렇게 청래당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 판도라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제가 판도라에 출연하고 있어요.
아, 네.
판도라 보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이번 주에도 봤습니다.
봤어요?
네.
이번 주 판도라가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이제 본방은 3.2.
와, 3% 넘었다.
근데 놀라운 것, 더 놀라운 것은 금요일 날 12시에 재방송. 토요일 날 밤 8시 20분에 재방송했는데 토요일 재방송이 4%가 넘었습니다.
와, 케이블에서 4%.
재방송에서 4%를 넘은 프로는 일찍 본 적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합치니까 9.2%인가? 이게 넘었어요.
와.
봉조사 미안해요.
진짜.
외부자들, 뭐 강적들 이런 거 다 꺾었어.
네.
이제 남은 건 썰전입니다.
썰전.
썰전도 재방송으로는 우리가 이겨요.
그렇죠. 네.
재방송으로는. 그래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별로 네. 내가 뭐 이렇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예, 남자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아, 솔직히 총재님께 뭐 이제 좀 커밍아웃 할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커밍아웃?
사실 저는 2007년이죠. 2007년 때 이명박 씨를 찍었습니다.
이런!
그 죄를 사하고자 총재님 앞에 이렇게 오늘 섰습니다.
미치겠다.
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용민도 이명박을 찍었대.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게 이회창을 찍었나? 하여튼 뭐
이회창 씨를 찍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회창 씨를 찍었습니다. 김용민도 이회창을 찍었어요.
예예. 예. 이회창 씨.
본인 이름이 뭐예요?
저는 그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닉네임은?
NE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O?
네, 네오를.
네오?
네. 그 왜 총재님 이제 용안이랑 이제 체게바라랑 이제 합성한 청게바라라는 그 사진을 총재님의 명을 받도록 저는 팟빵 1위부터 10위에 제가 시청하고 있는 모든 팟빵의 사진을 제가 다 뿌리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제가 주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뭐 뉴스 K라든지 뭐 이렇게 뉴스 공장이라든지 요런 데에서 저는 이제 청래당으로 네오는 청래당 딱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이 청래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네.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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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간접입니까?
그 광고가 있죠.
예.
네. 하여튼 뭐 잘 왔어요. 그리고 뭐 청래당
네.
계열의 최초의 기업 투어 이브 설레이는 괌싸이판
네.
여행 전문사 투어 네. 이브 사장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투어 이브 박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네.
몇 번째예요?
저 네 번째예요.
잘못하다가 나의 비선 실세 나 소문날지도 모르겠어.
그냥 고정으로 나오시는
네 번이나 나왔어?
아니, 고정은 안 됩니다.
네. 네, 박미정 사장 오늘 또 국회의원 사용법 세 권을 제가 사인을 했는데 세 군데가 계약이 됐다는 얘기죠.
네, 원래 다섯 군데. 두 분은 책이 있으시대요.
아, 그래서 네. 안 받는다고?
네, 이 작가님 책은 다섯 권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요즘 뭐 돈 좀 벌겠네. 좀 짭짤하네.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
아, 그래?
네.
아, 하여튼 뭐,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MT 수련회 워크샵 장소를 찾고 계십니까? 네이버에 평일 무료 숙박, 평일 무료 숙박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서울 근교 김포 선녀와 나무꾼 펜션입니다. 마포 여의도에서 자동차 35분 거리 80명 단체 숙소 강당과 인조축구장 야구장을 제공합니다. 무한 리필 명품 바베큐 한 끼 식사할 경우에 숙박료가 무료입니다. 10명 소수 단체도 예약받습니다. 전화 010-9050-7010.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잠깐 모셨습니다. 이분은 한 시간 동안 하지는 않고 잠깐 인사드리고 가실 예정인데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몰했고 2017년 3월 23일 세월호가 또 인양이 됐습니다. 그 최초로 우리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 세월호 전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또 눈물을 뿌리게 했던 유민 아빠 우리 김영호 씨 나왔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민이 아빠입니다.
아, 끝이에요?
네. 물어보셔야죠.
그 유가족들이나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인양된 세월호를 보면서 어떤 심정이냐 이렇게 물어봐서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가족들만의 그 엄마 아빠들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묻지는 제가 않겠습니다.
네.
세월호가 인양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때 22일 날이었죠. 22일 날 오후 5시 반에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한 8시 될 때까지는 내려갈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뭐 기술적인 문제 또 뭐 기상학과 여러 가지 문제로 3년 동안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그날도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하고 4월 5일 날 정도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냥 일정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8시 50분에 본인양이 된다고 이 얘기를 네. 듣고서 바로 내려간 거예요. 10시에 출발해서 갔죠. 그런데 팽목항에 가니까 배가 없어요. 새벽 2시 반 됐는데.
어떤 배가 없어요?
거기 동고차도 들어간다든지 사고 현장 들어가는 배가.
아, 동고차도.
네, 그래서 일단 팽목항을 서성였죠. 네. 서성였더니 이게 바로 인연인가 봐요. 악연이고. 기자 두 분이 서 있어서 물어봤죠. 아침에 기자들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혹시 동구차도 쪽이나 해역이 안 들어가시냐 했더니 들어간대요. 들어갔는데 다행히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타셔도 된다고.
자기들 전세낸 배로?
예.
원래 다니는 여객선은
9시.
9시 50분인가?
예. 그래서 동구차에 도착하면은 이제 12시가 다 돼요. 그러다 보면 새벽 4시에 세월호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라도 몰라서 팽목항 갔더니.
혼자 갔어요, 그러면? 팽목항에?
아, 지금 운전할 친구하고 같이. 그래, 친구랑 같이 갔는데, 이제 친구가 좀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냐. 저분이 유민 아빠인데 하니까, 그럼 빨리 타시라고. 네, 그래서 탔는데, 그 배를 타고 나니까 무슨 배인 줄 아세요?
무슨 배?
저를 2014년도 단식할 때 제일로 많이 저를 비방하고 폄훼하고 왜곡 보도했던 방송사.
아, 그 방송사 기자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들어갔던 거예요. 인연이란 게 그래. 배가 없어서 어떻게 들어가지 발을 둥둥 구르고 있는데 당연히 다행히 또 그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바로 채널 거시기. 그 배였어요. 근데 그 배.
종편?
예. 네. 그래서 이제 친구가
타죠.
이제 친구가 이제 농담으로 그 이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던졌어요. 아니 이 방송에서 유민이 아빠 단식할 때 엄청 깐 거 알죠? 딱 대놓고 이제 친구가 한 거.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얼굴 빨개지고 무안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타조가 아니라 티조구나.
근데 기자분들이 유민 아버님 얼굴을 전혀 몰라요?
아니 제가 이제 수염도 깎고 몰라요. 지금 많이 몰라봐요.
왜냐면. 그때 얼굴하고 네. 지금 얼굴은 완전히 다르죠.
예.
지금은 미남으로 바뀌었어. 그때는 무슨 고행하는 무슨 수도인 미련처럼 굉장히 그때 뭐라고 말도 못 붙이고 나도 처음에
네.
유민 아빠 하여튼 40일인가 어제 며칠 이제 단식하러 갔는데 야 이게 남자들은 양반 다리를 하고 앉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살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여자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
네.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 아.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아파서.
네. 아파서 그런 거요?
네.
양반 다리 하면 엉덩이가 아파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네. 자세를 막 바꿔 앉았어야 돼요. 단식할 때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앉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혼자 지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몸에 이제 지방질도 없고 단백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네. 또 이렇게 돌려서 앉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팡이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지팡이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맞아, 뭐 하나 짚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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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를 왜 들었냐면은 이 가슴을 들으니라고.
아,
이게 이제 장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방질도 없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네.
이 갈비뼈가 장기를 찔러가지고 부어버렸어요. 양쪽이.
아.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장기가 찔리니까 들고 있으려고 네. 가슴을 들고 받치고 있느라고 그 짝대기를 항상 받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나 그 짝대기로 맞을 뻔했어.
왜요?
우리 가가지고 우리도 그 동조 단식 하겠다고.
아.
그때 막 하지 말라고 막 뭐라 하더라고.
아,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희 상황실에서 그런 거죠.
상황실에서 그랬나?
예. 네. 저는 왜 말리냐.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여당이 됐던 야당이 됐던 가슴이 열려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동조 단식 하고 우리 힘을 실어주면 좋은 거다. 왜 그분들 무조건 막지 말아라. 가슴이 열려있는 분은 여당 의원이라도 좋으니까 막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네. 열몇 명이 갔어요. 그런데 네. 단식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냥 죄인이라서 단식할 자격도 없나? 그리고 다시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네. 단식을 네. 시작한 거야.
네.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가지고 나도 가서 그러면 단식을 해야 되겠다. 유인 아빠도 네. 이제 뭐라고 안 하고 아니 문재인 대표가 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하라고 그러고 정청 내 논을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유인 아빠가 실려갔다는 속보가 떠오른 거야. 46일 만이었나?
40일 만에.
네?
40일째 실려갔죠.
아 그리고 병원에서 6일 더 했나?
네.
아 그래갖고 내가 그때 무조건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한테 나 여의도로 간다.
응.
왜 가요? 그랬더니 단식하러. 그래갖고 유민 아빠를 살려내라.
네.
그 피켓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 갔는데 어디서 단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천막이 있고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1일 단식, 2일 단식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었어.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흘끗이 막 쳐다봐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누가 뭐 이렇게 띠를 둘러야 된다는 거야.
아, 그 앞에
앞가슴에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1일 차인가? 아. 뭐 그거 했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무도 뭐 유가족들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잤다? 그때 2일째를 또 하라는 거야.
네.
근데 아무도 누구 말을 안 시켜, 유가족들이. 그래서 3일째를 딱 했다? 그랬더니 불쌍했는지 누가.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옆에 천막 쪽이 한쪽 찌그러진대. 거기 가서 여기서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난 시작했네.
그래도 후회 안 하시죠?
그거 해서 컷오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유민 아빠가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무슨 병원이었죠?
동구병원.
네?
동구병원.
동구병원. 갔는데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단식 이제 끝나고 회복할 때 제가 최초로 유민 아빠를 취재를 했죠. 네, 이 갤럭시폰 동영상 촬영을 해서 네. 파파이스에 틀었지. 그게 유민 아빠 병원에 있는 동안 최초로 파파이스에서 내가 보도를 했죠.
김어준 파파이스.
네.
기억나죠?
나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의원님이 초대해서 출연도 했고.
파파이스.
네. 그렇게 됐죠.
오늘 정치알바도 하고요.
네.
판도라도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를. 네. 지금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요즘에 세월호 배가 인양이 됐잖아요. 네. 인양이 되고 나서 옛날에 써먹었던 그 세금 도둑이란 거 많이 예, 김무 네네. 의원이 했잖아요. 예. 지금 와서 그걸 다시 되새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는 정 무슨 홍 알죠? 정거시기 예, 홍 그분도
거시기 무슨 또 시작했더구만 거기.
세금 또 낭비라니 이렇게 하다 예, 보니까 맞아요. 이 댓글 부대가 달라붙어요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댓글 부대들 오거든요. 세금 낭비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이제 이걸 또 세금으로 낭비로 돈으로 엮고 간다는 거. 이게 또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를 좀 어떻게 환수할 방법이 없나. 좀 환기도 좀 시키고. 근데 의원님이 좀 제대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2014년도 5월 19일에 박근혜가 담화문 했잖아요. 담화문에서 청해진과 그 유병원 일가에서 모든 재산을 환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에 들어간 재원을 채워놓겠다 해서 먼저 이렇게 선 보상 조치 해주고 그게 지금 구상권 청구했잖아요.
구상권 5,500억.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청구했는데 지금 아니, 재판도 안 열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 거야.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냐. 이 구상권이 청구돼서 얼마라도 자꾸 지금 환수를 하게 네. 되면은 이 언론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내막 좀 알려주세요. 왜 아직까지 미비한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500억 청구했는데 재판이 한 번도 안 열렸대. 그러니까 유병헌 측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지금 못 받은 상태이고 그 교통사고 기준으로 보상은 받았나요?
네, 1억.
1억.
그게 다예요.
유가족들끼리 다 네. 받은 게. 그리고 국민 성금이 그때 엄청나게 보냈었는데.
지금 3억씩 돌아가고 지금 400억 좀 넘게 남아있는 판이에요. 지금.
1000 얼마 그랬죠?
1200억이 1200. 한참 넘었었죠. 근데
그걸로는 3억을 받았나요 그러면?
네. 3억씩은 가족들한테 돌아갔는데 나머지 이제 400몇억을 이제 뭐 나머지로 뭐 재원으로 쓴다고 그래서 세월호 재원을 쓴다고 그래서 지금 남녀 있는
4.16 기념재단 뭐 이런 거 만들면 네. 그걸로 한다고.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첫 번째 세월호 TF였거든 내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초창기에 세월호 특별법 뭐 기초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다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반영은 안 됐지만 초안에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세월호 아이들 그 1년 후배들 공부를 못했는데 걔들 어떻게 할까? 네. 뭐 입시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세월호 가족들에게 좀 세금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는 했었어요. 근데 논의한 것만으로도 근데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이 우리한테 원한 게 아니거든. 네. 네. 우리 당에서 그냥 그런 거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했는데 이제 밖으로 새나가는 바람에 마치 가족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음해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이제 뭐, 특별법, 거기 이제 안에 보면 1소원이 2소위원회, 3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네. 피해자 지원이라는 게 그 3소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보상이 들어가요. 네. 모든 참사가 나거나 재난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이 체계 약정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넣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넣지 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도 돈을 가지고 또 세금을 낭비한다 네. 이런 얘기를 너무 국민들이 많이 했거든요. 이 보수단체에서. 그래서 아예 넣지 말아라. 그런데 또 이제 이건 들어가야 기본적인 건 들어가야 된다. 항목은 들어가야 된다 해서 들어갔던 건데 저는 무조건 빼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윤 아빠 그러면 미수습자 가족들은 보상도 못 받았겠네.
지금 못 받았는데 어제 뉴스가 그래요. 지금 3년 4월 16일이었죠. 4월 16일에다가 이번 4월 16일이 만 3년이 돼요. 그럼 이제 보상 이제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청구 기간이. 그래서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이 아직 미수습자 찾지도 안 했는데 연기해야 되겠다. 2년 더 연기하겠다. 소송을 좀 하는 준비하는 중이 있거든요.
누가 소송을 준비해?
미수습자들이 해야죠.
아, 미수습자 가족들이?
네. 왜냐하면 지금 아이도 찾지도 못했는데 벌써 지금 3년이란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건의가 오니까.
그러니까 미수습자를 제외하고는 유민 아빠 같은 이런 유가족들은 네. 어쨌든 그 교통사고 손해보상 차원에서 1억 정도 받았고 국민성금에서 네. 3억 정도 받았고 4억은 일단 수정하는 상태인가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 그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8억 이렇게 언론이 때려요. 네. 8억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일베나 보수단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체팔이에서 떼돈 벌었다고 그래요. 아, 8억이라는 돈 지금도 지금 저한테는 댓글이 그렇게 와요. 시체팔이라고. 근데 이 8억이 전부 다 8억이 국가에서 준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준 돈은 딱 1호금. 이게 원래 보상금인데 네. 일반 교통상에 나면 딱 나오는 상해 보상금이에요. 근데 이걸 보상금이라고 안 하고 1호금으로 바꿔요. 네. 이래서 1억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7억 2천이 어떤 거냐면은 7억 2천은.
아니, 다 받지는 않았잖아, 그거 다.
받은 가족들 많죠.
받은 가족들도 있어요.
받은 가족 많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40가구 정도 돼요. 네. 국가 소송을 냈어요. 왜냐면 이 배상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 0%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국가 책임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 그대로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진실도 알지도 않은데 내가 왜 보상금을 왜 받냐. 그래서 보상금은 국가가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지.
이런 걸 또 세월호에 또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또 왜 네. 침몰하지 않았는지 네.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남아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냐.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6월 30일 날 지난해 6월 30일 날 종료가 됐잖아요. 네. 네. 그 이후에는 뭘로 싸울 거냐. 그러면은 개인 소송들 엄마 아빠들이 소송을 해서 끝까지 네. 싸워줘야 되거든요. 네. 국가에다가 민사로 싸우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연결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제2의 특조위가 또 열릴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28일 날 이제 시작될 거예요. 28일 8명 다 선임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선체조사위가 또 연결을 해가고 이래서 계속 진상규명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그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유인 아빠 보내기 전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한 가지 측을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양미 씨.
다른 분부터 먼저.
그래?
네.
그러면 우리 박미정.
질문을 하라는 얘기인 네. 거죠? 유민 아버님한테요.
정례에게 물어봐. 아. 많이 해봤잖아. 유민 아빠에게 물어봐.
식사하셨어요?
네, 밥을 먹었는데 네. 아침 점심 굶고 여기 출연했어요. 네. 근데 청년님이 네. 고기 사줄 줄 알았는데 콩나물 국밥 사줬어요.
나는 항상 콩나물 국밥이야.
네. 네.
이거 몇 마디 하면 소화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다음 네오.
저는 진짜 저도 솔직히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언론에 무관심하다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피해자거든요. 저도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습득해서 이런 질문을 이제 총재님께도 이따가 여쭤볼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제가 가장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제 10월 26일 날 사건 터지고 스캔들 터지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저 혼자
이제 뭐 질문을 하라니까
예,
지금
유튜브랑
뭐 하고 있어.
유튜브랑 이런 걸 찾아보다가 진짜 마음에 아팠던 게 그 일베 쪽 사람들이 나와서 폭식 투쟁을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어떤 국민하고 말을 못해.
아,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네, 솔직히 네. 어떤 심정이었는지 가장 가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말 또 이제 연예인들이 왜 악성 댓글로 자살을 하는지 저는 네. 철저하게 그때 느껴봤어요. 그래서 참 일베들이 그렇게 댓글로 이게 기정사실화된 걸 일베들이 나를 갖다가 계속 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으면은 네. 그냥 제가 들어가서 안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사 자체를. 이게 억울한 거는 말도 못하고 이제 머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 감으려고 막 한 주먹씩 빠졌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때. 네. 그 뭐 심정이 어떻다는 거 표현을 못할 정도고 그리고 지금 3년 딱 됐는데 머리가 거의 백발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진짜 이 울분을 참아야만 하는 거.
네.
그리고 유민 아빠가 이 사람을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또 뭐가 되냐면은 저렇게 알려주고 많이 알려진 사람이 이 사소한 걸로 고소했다 이럴까 봐 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이 심정. 제가 지금 제일 억울한 게 그거예요. 제일 지금 소원이 뭐냐면은 진실이 밝혀지는 거. 나에 대한 진실이. 네. 지금도 그게 세월호 진상 규명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 세월호 진상 규명도 밝혀져야지만은 저는 세월호 참선하고 단식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페이스북에다가 직접 사진 찍어서 증거 사진 제출하고 아이들하고 노는 대화한 것도 다 날리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알렸는데 언론에서는 한번 흘려버렸잖아요. 네. 국공도 네. 3만 원뿐이 안 되는데 200만 원씩 든다고 방송 다 내보내버렸어요. 네. 그럼 내가 페이스북으로
민주노총 전문 시위꾼인 것처럼
네, 그것도 네. 나갔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내가 냈으면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증거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정보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
그러니까 유민 아빠의 이런 유민이가 그렇게 사실 죽은 것도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네. 그 내 딸 왜 죽었는지 이유라도 좀 알자라고 단식을 했던 유민 아빠에게 또 허위 사실로 또 한 번 마치 부관 참시하듯이 네. 이렇게 유민 아빠를 공격했던 그 진실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민 아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월호 전체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그리고 댓글 중에 제일 참기 힘들고 버티기 힘든 게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나를 뭐 이놈저놈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맡아도 하는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제일 참기 힘든 게 유민이를 성적으로 묘방해서 비하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막 혼자 미치는 거예요, 이게. 네. 억울하게 죽은 거, 응? 이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아이가 아빠 잘못 만나다 그런 성적 비방을 당하고 오늘 또 지금 어떤 분이 왔는데 이거를 패친들이 보내줘요, 일일이. 근데 이건 네. 제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막 이래 성적 유방으로 또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제 이걸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신고 좀 해달라고.
여자가?
유민이도 나한테 팔어 막 그러면서 막 뭐 이런 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그냥 나만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을 그냥 너무 성적 비방으로 가지고 논다는 거. 생각도 없이.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좀 그러네. 네. 우리 향미 씨.
일단 질문하기 전에 오늘 뵌 소감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 봤어요?
아니요. 아, 직접 만나 뵌 건 처음인데 이제 기사 사진이라던가 그 총재님 찍으신 영상 그런 데서 봤을 때보다 이렇게 누가 걸어 들어오시는데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0.3초 정도 제가 못 알아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유민이 아버님한테 우리 총재님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 질문 하기 전에 그 멋있다는 거는 편집하지 마십시오. 총재님은 저는 뭐 그때 지금 이제 의형제를 맺어서가 아니라 거짓말 아니라 아, 정치인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
네, 네 맞아요.
떠나서 아는 네. 사이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조도 있고 네. 저는. 어디에서 또 더더욱 크게 좀 감동을 느꼈냐면은, 지난 총선에서 네. 국회의원 탈락됐잖아요.
네. 네.
근데 저 같으면은 무소속을 나오던 네. 국민의당이나 뭐 이런 데 가기 싫으면은 무소속을 나왔으면 무조건 됩니다. 네. 되고도 남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끝까지, 자기는 신의를 버리지 않겠다고 더불어당에 남아있으면서 손혜원을 도와줬던 거 네.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 시대에 진짜 저런 분들이 있다면은 세상은 금방 바뀔 것이다. 참 참을 본 거죠.
네.
근데 나한테 있어서 유민 아빠는 어떤 존재냐고 물어본 거 아니었어?
아니요.
아니야?
네.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아, 그것도 말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면 항상 눈물이 나요. 어떤 거냐면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내가 눈물이 나고 5.18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났었거든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항상 눈물이 났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세월호.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세월호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제가 친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히 유민 아빠하고는 의형제 동생으로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야 안 잊어먹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세월호 그러면 유민 아빠, 내 동생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나쁜 생각이 혹시 들지도 모르잖아요. 정치를 하면서.
네.
그럴 때 유민 아빠를 생각하면서 착하게 정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아유, 유민 아빠, 더 얘기하면 눈물 나겠다. 이제 나가서 잠깐 좀 쉬다가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할게요.
네. 마지막 인사말.
우리 청래당 당원들에게.
네. 청래당 당원뿐 아니라 전 국민한테 이 자리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차가운 길거리에서 굶고, 또 비닐이 덮고 난장 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부에 호소할 때 국민들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가 지금까지 살아서 1600만의 촛불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도 탄핵시켰고, 또 세월호도 인양할 수 있어서 또 미수자 가족분들도 빨리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진짜 저희들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졌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왔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사회에 이런 슬픈 일이 생기면은 또 저도 손잡고 갈 테니까 네. 그때도 같이 함께 또 해주시기를 꼭 간절히 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청래당 당원 가입 아직 안 했죠?
저는 이 말씀 드려도 돼요?
네.
가입을 어디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정치로 욕을 먹거든요. 일베들이나 보수들이.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거 뭐 캡처해서 올려놓으면 문재인 또 지지자들이 까고, 또 문재인 의원님 거 캡처해서 올려놓으면은 또 이재명 지지자 까고. 내가 그래서 막 싸워요. 그래서 안 올려요, 아예.
청래당은 가입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청래당은 팬클럽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건 제가 가입할 게니, 할 테니까요. 저 유민 아빠 팬클럽 만들어주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청래당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세월호 희생자를 가족 품에 돌려주었던 김관홍 잠수사. 기억해주세요. 김관홍 잠수사의 가족이 아는 꽃배달 쇼핑몰 꽃바다. 기쁜 일, 슬픈 일, 마음을 다해 함께합니다. 전국 꽃배달이 가능합니다. 꼭 메모하세요. 070-8840-0818, 070-8840-0818. 홈페이지 주소는 fbada.com입니다.
자, 아이고, 유민 아빠 시간을 잠시 가져봤고요.
네.
유민 아빠 딱 보니까 어때요? 얘기해보니까. 향미 씨.
연예인 본 것 같은 기분?
연예인?
네.
슬픈 연예인.
네. 사연도 있고 슬프고 마음이 가고 그런 연예인?
왜요?
이게 맨날 뉴스나 그런 거에서만 보다가 제가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다 내 덕이야.
총재님 짱.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판도라 그때 영화 봤을 때 처음 봤다며요.
네. 저는 원래 우리 총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치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이게 좀 젠체한다 그래야 되나? 거리감 있고, 왜, 그, 자기 전화도 막 보좌관 같은 거 받게 하고, 자기 짐도 보좌관이 들게 하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청래라는 어떤 정치인이 그것도 SNS로 번개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밌겠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정치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다 깨주셨어요. 너무 소탈하고 가깝게 느껴지고.
지금은 그래서. 보좌관이 없어서 그냥 네. 보좌관이 전화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돼?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준 사람?
저는 그게 비록 저지만 저로 인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했다는 분들 말 들으면 제가 저한테 감사해요.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 세월호 24일 단식했잖아요. 저도
네.
유민 아빠
네.
절반이라도 하자고 그때 저를 찾아와서 응원해주면서 이런 정치인도 있다니 그리고 또 컷오프 때 또 이런 정치인이 있다니.
네, 저도 컷오프 때 그때 더 컷 유세단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이 아니면은 정치라는 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컷오프 된 상태에서도, 아, 저렇게 정치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게 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 그거를 보고도 생각하는 게 참 많았어요.
첫 번째 동거차도 갈 때도,
네.
컷오프 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치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제 자랑질이 아니라 진짜 저한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아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과 울림을 줬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정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나를 통해서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 우리 박미정.
네.
유민 아빠를 처음 본 건 아니죠?
네. 광장에서도 여러 번 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뭐 거의 뭐 전문 시위꾼 다 됐어. 네? 오늘 또 보니까 색다르죠?
예. 양복 입으신 모습 보니까 완전히 저는 다른 사람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3년 만에 예. 처음입니다.
네.
유인 아빠 양복 입은 거.
네.
근데 이제 오늘 판도라 출연도 있고
네.
또 다른 방송 출연 요청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유가족을 그래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복을 처음 입었대요, 지금.
아.
3년 만에.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어울리죠.
네.
자, 우리 네온님은.
네.
유민 아빠 이렇게 보니까. 뭐 자꾸 울려고 그래.
아. 솔직히 그, 총재님 때문에.
네.
총재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파파이스 때였지만, 총재님 때문에 세월호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민 아버님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작된 거 맞죠. 조작된 언론 맞죠. 조작된 그런 거에 잘못된 정보 습득에 대해서 저도 좀 제 자신을 좀 돌이켜보다가 오늘 유민 아버님을 처음 뵌 느낌은 되게 스마트하면서 조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나라도 더 밝게 해야지. 저는 어떻게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밝게 한다면서 본인은 너무 어두워지고 심으라고.
아 왜냐하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 뭐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뭐 총재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재님 때문이죠. 총재님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뭐 이제 정치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거는 생활의 일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가 그동안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이렇게 스쳐 지나왔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그때도 그 공개 정청래 쇼에서 공개 방송에서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느낌이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안 편해, 지금.
저는 오늘, 그,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어느 팬클럽을 가입한다는 거는, 제가 그 97년 박지훈 블루엔젤 이후로, 제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어요.
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낼 순 없으니까,
네.
청래에게 물어봐.
네.
시사, 정치,
네.
전국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래에게 물어봐. 청래에게 물어봐. 이양미 씨부터.
청래에게 물어봐. 저의 질문은 이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최근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언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또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언론사 자체에서 왜곡이라던가 부패,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뭐 MBC뿐만 아니라 뭐 언론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총재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언론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네.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총재님의 생각을 네. 풀어주세요.
제가 학생운동을 하게 됐던 계기 두 가지가 언론과 교육 문제였어요. 제가 대학 때 학보사 기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사를 못 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대학생 기자인 내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진실인데 다른 기성 언론들은 너무 180도 다른 거야. 결정적 계기가 1986년 10월 달에 10월 28일에 건대 항쟁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네.
경찰이 일부러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서 건물로 들어갔거든. 5개 건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야. 경찰이. 단수 조치하고 단전 조치하고 66시간 50분을 대학생 1200명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점거농성을 일부러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기를 끊고 물을 끊고 하나 자기들이 그러면서 공산혁명분자들의 난동이라는 거야. 내 친구들인데.
네.
근데 나는 학부사 기자로서 그거를 취재를 했어요.
네.
너무 180도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전두환 때. 그래서 아 대한민국의 언론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요원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배웠던 것이 너무 다른 거야 대학에 가보니까
네.
그래서 언론 민주화 교육 민주화가 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운동권 학생이 되었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게 되는 출발이 그거였어요. 그중에 하나가 언론 문제였어요.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움직여지는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87년 6월 항쟁 이후로 언론 자유가 꽃피었거든.
네.
이제는 언론이 권력에 개입을 해.
그쵸.
그리고 권력은 네. 4년 5년 만에 선출된 권력이거든.
네.
거기는 부자 세습이거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언론이 권력을 개입하고 권력을 주무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정치 편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87년 이전에는 권력의 눈치를 봐서 권력을 따라서 했지만
네.
지금은 자기들의 이익을 갖다 줄 정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과 권력이 유착되는 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권력은 언론에게, 언론은 권력에게 적절한 견제와 감시, 균형을 서로 하는 것, 치우치지 않고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는 더 크게 우리 SNS 팟캐스트 이것이 기성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광고입니다. 수입이. 구독료, 시청료 이런 게 아니고 광고 수입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그 광고 회사 제품 불매운동 이런 것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사 방송국에는 가장 크게 압력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수입을 갔거든.
네.
그래서 소비자 주권운동 있잖아요. 언론 소비자 주권운동 이런 네. 단체 생겼어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언론을 정상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팟캐스트, SNS 이런 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언론을 감시한. 내가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뭐 채널A에서 TV조선에서 뭐 하면 난 직접 싸우잖아. 트위터.
네.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론을 바로 잡는 것도 역시 국민들이 해야 된다.
그런 기자들도 있잖아요. 팩트라던가 사실관계 같은 걸 검증하지 않고 그냥
쓰는.
무작정 퍼나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시민들이 그냥 기레기라고 부르는 자극적인 기사라던가 뭐 내용이랑 조금 어긋난 그런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이나 뭐 여론 뻥튀기 그런 거에 일조하는 기자 같지 않은 기자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용법 부분에 언론 감시하는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직접 항의전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럼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언론 감시하는 법을 있잖아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진이 그러면은 제가 요거 어차피 저도 질문에 이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잘못된 언론 습득의 피해자로서 관심이 많은데 그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민족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선일보가 지금 현재 4대 세습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뭐 조, 중, 동 지금 현재 3대 세습은 물론이고 이제 조선일보는 이제 4대 세습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세습에 관한 거를 뭐 법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언론의 사주와 그런 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을 건 없는데요.
예.
국민의 세금의 지원을 받는 곳은 국정감사의 대상이고 또 공적인 영역 속에서의 법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문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고 있는 행위는 공익적 활동이에요. 근데 개인 회사예요. 그래서 수입은 사주로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빵가게를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처럼 거기도 개인 기업이에요. 공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무슨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냐.
사유재산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자.
네.
그리고 소유 지분 제한을 하자. 네. 했던 것이 2004년도 제가 만들었던.
예, 네, 맞습니다.
그거. 신문법이었어요.
네.
근데 소유 지분 제한은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30%를 소유 지분을 넣으면 안 된다. 이 법을 넣으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그 법을 넣었으면 신문법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헌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 재산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어요.
네.
23조에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권 세습 이런 부분을 따지면 결국은 더 심한 삼성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법제화하기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언론 감시 활동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지금 현재 공영 방송의 가장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MBC 같은 경우는 김재철 사장의 지금 알박기 문제부터 그리고 KBS의 지금 국가 전파 낭비를 사용하면서 지금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 아닌 피해를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받음으로써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됐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민주당이 후에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미디어법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법제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MBC나 KBS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논의되는 건 없고요. 논의는 그 전에 많이 했었지. 지금 대선 때라서 바빠서 그럴 수 없고, MBC의 소유 지분의 30%는 정수장학회입니다.
네.
정수장학회의 정수는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예요. 그래서 박근혜, 박근혜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진이라는 게 있어요. 방송문화진흥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사들이, MBC 사장을 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MBC가 왜 정권 편향적이 되냐면 방문진 이사장을 정권이 임명을 해요. 그리고 여당에게 유리하게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당 편향적인 사장이 이제 나오고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보고 뭐냐면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그래요.
네.
MBC든 KBS든. 그래서 그걸 하다가 못하고 결국은 19대 때 한 것이 KBS 사장 인사청문회 제도. 그거 하나 도입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공정방송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KBS 사장 인사청문회만 도입하는 걸로 이제 끝나버렸는데 이건 뭐 짧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것도 제가 사실은 많이 연구도 했고
네.
초선 때부터 내가 이렇게 집착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결국은 누구든지 정권을 잡으면 KBS 사장, MBC 사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문재인 사람이 또 KBS 사장 내려간다.
네.
MBC 사장 내려간다. 또 안 그러면 또 어떡하지? 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난제긴 난제예요. 네.
미방에서는 너무 지금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지금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 개혁을 바라고 있는 힘없는 저 같은 시민들은 아무런 지금 소식도 없고 물론 뭐 재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어차피 해야 될 거.
아 지금 대선 네. 때 그것만 또 손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박미정 사장.
네. 아 저도 사실 언론개혁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 제 주변에는 사실 더민주보다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더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 대표님이 일단은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대선에 들어가면 어차피 지금은 단일화나 이번 대선에서는 단일화나 그런 거는 전혀 이렇게 방향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심상정 대표님께서도 그 끝까지 가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표를 저는 더민주 쪽으로 가져오게끔 하고 싶은데 그래도 더민주에는 찍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어제 그 호남 경선이 있었죠.
네.
네.
문재인 후보가 60.2.
네.
그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라
역사상 네.
굉장히 큰 압도적인 승리이고
네.
제가 트위터를 날렸잖아요.
네.
놀라운 압승을 할 것이다. 네.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광주 경선에서
네.
37%밖에 못 얻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인재 후보보다 한 6% 정도 앞서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계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동영 후보도 44%?
네.
그리고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48%?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무려 과반을 넘어서 60.2% 갔어요. 제가 트위터에도 더 이상 반문도 이변도 없다.
네.
그래서 무슨 반문 정서, 뭐, 비호감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네. 다 있잖아요. 쓰잘데없는
네.
얘기야.
네.
그리고, 누가 뭐 김종인이 뭐 출마한다더라 뭐 한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냥 나는 내가
없다고 봐요.
하여튼 그런 건데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재인 대세로는 그냥 오만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후보를 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단일화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단일화를 해서 꺾을 수 있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각 당은 대선 후보가 없으면 그 당은 존재 이유가 없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각자 다 출마할 겁니다.
아.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거예요.
네.
그럼 적어도 5자 구도로 그냥 가요. 그러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가 질 수도 있겠네? 정권교체가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러면 아마 정의당 당원들도 그럼 문재인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2002년처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의당 당원에게 다른 당 후보를 찍어달라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염치 없는
네.
왜냐하면 정의당도
네.
정당이고 자기 후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좀 예의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듯이. 네. 51대 49가 아니라. 네.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몰표를 달라. 압승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광고를. 네. 못 끼워넣었어요. 네. 그래서. 광고는 끼워 넣어야 됩니다. 네. 특히 투웨이브 때문에.
네, 감사하죠.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 알바 청취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이판, 괌, 자유여행 전문 여행사 투웨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은 설레임, 여행의 시작도 작은 설레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담 없는 비행거리, 맑은 공기, 반짝반짝 에메랄드빛 바다가 기다리는 여행지 사이판, 괌. 일률적인 패키지 상품이 아닌 항공, 호텔, 현지 투어, 렌터카까지 원하는 품목 하나하나 맞춤 예약을 해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펼쳐지는 곳 사이판 괌으로 놀러 가세요. 문의는 02-777-7233. 예약 고객님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간편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필요할 때, 따뜻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날 때, 불러주세요. 가지산 돼지국밥. 진한 육수에 앞다리살로 만든 푸짐한 고기까지. 청래당 당원들도 극찬한 그 맛. 맵지 않아 아이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주문 전화 010-7276-7503. 010-7276-7503. 문자로 주문 주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4인분 단위로 판매되며 고기와 육수는 따로 추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우리 투웨이브 광고는 청래시대가 계속되는 한 계속 광고를
네, 무한한 영광입니다. 네.
투웨이브는 괌사이판 지금 이제 봄에 성수기 아닌가요?
아니, 이제 성수기는 지났고요.
지났고.
이제 지금부터 비수기인데 조금 지나면 이제 여름하고 추석 무늬 올 것 같습니다.
저도 광고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6월 10일부터. 네. 한겨레 신문사, 계열사, 무슨. 네. 교육 테마 여행사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하고 김보엽 기자. 네. 함께 떠나는. 네. 북유럽. 와. 여행을 간답니다.
북유럽, 요즘에는 북유럽 가는 게 희망인데, 다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
핀란드, 노르웨이, 네. 스위스, 이렇게 3개국 가나? 그래서 6월 10일 날 가서. 네. 18일인가 19일 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대요.
네.
그래서 이제 모객을 한대요.
야.
네. 그래서, 우리 청래당 당원들께서. 네. 혹시 가실 분이 있으면 6월 10일부터 18일인지 9일인지
그 날짜를. 네.
잘 여름 휴가를 일찍 내셔서
잘 많이 쓰고 싶어서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모집 광고를 낸답니다.
문화 탐방 같은 그런 취지인가요?
교육, 네, 교육 문화 두 가지. 아. 테마로 이렇게
우리 스칸디나비아반도. 네. 다
가나 봐요. 10일 날 가서 18일 날 오는 거네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예, 예. 그 북유럽 3국. 혹시 덴마크도 혹시 가게 될지 모르겠고.
완전 종료를 희망의 우리나라 분들이
올부르를 일부러
가서 정유라씨
그런 걸 할까?
네. 거의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찾아가서 볼 수 있나요?
아직 광고가 뜨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미리 좀 알고 계시고.
네.
필요하면 여러분들도. 네. 한번 여행 계획이 있으면 그때 좀 하면.
네, 저도 가고 싶네요.
그중 거기 가려면 얼마나 들어요?
보통 6월 달이면 아직 성수기는 아니어서요. 그래도 북유럽이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의 한 400만 원, 450그 정도 돼요.
그 정도요?
예.
지금 이게 8일인지 9일인지 그 정도일 네. 것 같은데.
여행업계에 있는 이제 직원분들끼리 하는 얘기는 북유럽은 빨리 갔다 올수록 좋다. 그러니까 여름 때 다녀온 거랑 겨울 6개월만 지나도 물가가 다시 뛴대요. 그래서 저렴할 때 가려면 지금 가야 된다고 하는 여행지입니다.
예. 오늘 2주간 쉬었다가 네. 다시 했는데 네. 오늘 어땠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한 시간 금방 가죠?
네, 네.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벌써 끝나?
네. 네, 한 시간입니다 이제.
아직 여쭤볼 게 엄청 많은데.
네오님은 시간이 안 보여서.
네오님은 또 나오시는 걸로. 네. 보니까 천재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 시간 중에 네. 말수는 적었는데 네. 너무 느리게 말을 해.
오늘 너무 감동이 벅차가지고.
감동이 벅차가지고. 네.
근데 저희 남자분은 두 번 출연한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정치 알바 두 시간 녹음하고
네.
끝나자마자 바로 또 판도라에 가서 네. 한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또 촬영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우리 청래시대 분들한테만 살짝
네.
오늘은 제가 시를 읽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촬영을 마치고 생각나는 대로 클로징 멘트를 하려고 그래서 이런 멘트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뭐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클로징 멘트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그 순간 국가도 없었고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올린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에서 올린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국가는 무엇이고 그리고 국민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숙제로 던져준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배가 인양되었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떠오른 세월호 배를 보면서 어떤 방송국은 어떤 신문사는 그것으로 기사를 쓰고 그리고 독자를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내 아이가 저 배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세월호 배를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대한민국 안전교육을 위한 산 증거의 교육장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 세월호 배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손가락 마디가 잘려나가고 손톱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올라왔던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대한민국은 무슨 면목으로 보고 있을까요? 세월호는 단원과 학생들만 희생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꿈이 좌절된 대한민국의 상처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세월호로 아파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치유해 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 치유에 대한 또한 당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세월호에 같이 아파했던 것도 국가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해야 될 그 책임도 또한 우리 국민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20여 명을 안고 무트로 나왔던 고 김관홍 잠수사의 이야기가 우리 귓가에 쟁쟁합니다.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더 이상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